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주연절 우리에게 나타나신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폴 트립은 성탄의 메시지를 가리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wisdom story, 그러니까 지혜의 메시지, 지혜의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하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움을 반대로 어리석음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의 반대, 어리석음은 그저 생각이 적절하지 못한 모습만이 아닙니다. 어리석음을 묘사하신 대표적인 말씀으로 시편 14편을 볼 수 있는데 몇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도 이 말씀이 인용이 되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 없이 어리석은 자는 죄로 타락해서 죄에 익숙하며 죄에 치우쳐 있어서, 그러니까 선을 향해 기울어져 있지 않고 죄를 향해 기울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지혜 없는 자, 곧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죄인 된 우리 모두가 곧 크고 작은 예로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 세상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우리의 지혜라고 주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우리들,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불신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을 언제나 인정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강림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가 강림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그 작가 폴 트립, 그분의 표현 그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wisdom story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방의 학자들이 자신의 학문을 내려놓고 먼 길을 여행해 와서 아기 예수 앞에 와서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학문을 추구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쌓으며 발표를 하던 이 동방 학자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일은 공부와 배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학자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일은 연구와 발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지혜로운 일은 이 세상에 강림하신 구원자를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자기에게 익숙한 그 전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기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주현절이라는 교회의 절기가 세워졌습니다. 주현절은 그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에피파니라고 하는데요. 베들레헴 마을에서 조용히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서 그곳에 있었던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 외에 그들 밖에 타인에게도 자신을 보이시고 구세주로 인정받으시기 시작하셨다는 이 점을 기억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주현절이라는 절기가 생겼습니다. 아울러 주현절은 성탄절에서 13번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진 문화이지만 이전에 서구 교회에서는 성탄절이 12월 25일 하루가 아니었고 성탄축제라고 부르면서 12일간 성탄축제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날 12일 저녁에 성탄절의 모든 장식들을 치우고 이제 다시 이제 간수를 합니다. 다 거두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탄의 축제를 마쳤습니다. 그 제12일 저녁에 성탄의 축제를 마친 후 그 다음 날이 1월 6일이고요. 바로 그 날이 주현절입니다. 올해는 오늘 주일이 1월 6일이고 그래서 오늘이 주현절이 됩니다. 그래서 신년 첫 주일 메시지로 동방박사들의 아기 예수 방문을 함께 묵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지혜를 기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 길을 와서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이 학자들이 이 세상을 사는 가장 지혜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에 남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인 마태복음 2장의 시작은 그 전 1장 마지막 구절에서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곧바로 읽는 2장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방문했던 때가 주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아니면 심지어 그날 밤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크리스마스 카드의 그 그림들이 그 점에 대해서 그 점을 많이 이렇게 북돋아 주죠. 그 카드를 보면은 양들도 있고 목자들도 있고 그리고 저 멀리서 낙타를 타고 이렇게 걸어 움직여 오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방문한 그 날이 주님께서 탄생했던 날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동방박사들이 본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별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보이기 시작한 별이라면 그들의 방문은 적어도 몇 개월 후였을 것입니다. 또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헤롯 왕이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고자 했을 때 동방박사들에게 묻죠. 언제 그 별을 봤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이 보이기 시작한 때가 주님의 탄생했던 그 때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헤롯,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 유대 사람들의 왕이었던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통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죠. 베들레헴 지역에 두 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갓난아기들이 아니라 두 살 이하의 아기들을 죽이도록 합니다. 그랬던 것을 보자면 헤롯의 추측에 아기 예수의 탄생이 그만큼 어느 정도 한참 전의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구원자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날 밤에는 목자들도 찾아오고 조금 어떤 그 방문들이 있었지만 그날 이후로는 아무도 그분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그 나날 속에서 주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에게 오늘 본문 이 동방 박사들의 방문은 참으로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베들레헴 마을에서 조용히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서 그곳에 있었던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만이 아니라 멀리서 그분을 찾아온 타인에게도 나타나시고 자신을 그에게 보이시면서 경배를 받았다고 하시는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 어떤 모습을 알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진리가 되는지 지혜가 되는지 남은 시간 우리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째로 우리 구주 예수님은 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현 나타나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박사들은 그들이 살던 동방의 땅에서 그 별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유대 땅에 온 것입니다. 여기서 동방, 그 동쪽 지방이라는 것은 아마도 오늘날 중동 지역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그쪽 그 중동 지역에서 부터 왔고요. 약 500마일 정도 걸어오면은 그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들의 신분은 학자였지요. 그런데 그들은 학문을 연구한 결과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별을 보고 왔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제가 다시 읽었던 본문 2절을 보시면 거기 우리 번역에 빠진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별을 묘사한 단어 중에 떠오른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번역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방 박사들이 우리가 동방에서 유대 왕의 별을 보고 왔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동방에서 유대 왕의 떠오른 별을 보고 왔다. 그의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 별을 따라왔다라는 의미로 먼저 그들이 왜 왔는지를 그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동방박사들이 따라온 별은 밤하늘에 항상 보였던 별이 아닙니다. 어느 날 새롭게 나타난 별입니다. 없던 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곳에 별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곳에 별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이 아닙니다. 이 별은 새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별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말씀하시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어느 날 나타난 이 별은 유대 왕의 별은 나타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며 또 멈추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또한 자연적인 원리를 따라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원리를 따랐다면 우리가 연구를 하고 예측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 별의 탄생과 움직임과 멈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시간 행하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연구의 결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인내로 쟁취한 영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권리로서 구원을 받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모두 악에 기울어져 치우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으셨다면 얻을 수 없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셨다면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던,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은혜. 별을 궁창에 띄우시고 그 별을 움직이시며 또 멈추시면서 구원자의 강림을 알리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곧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손수 이루신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뿐이 아닙니다. 하늘에 별이 떴다면 그것은 특정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의 위치가 시야에 들어온다면 그 별의 위치가 보이는 사람들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자연 광경이 아니겠습니까? 그 별은 어느 날부터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떴습니다. 모든 사람 머리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별을 인식하고 별을 따라 주님을 찾아온 것은, 유대의 왕을 찾아온 것은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먼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참으로 은혜가 되고요. 이 점이 또한 우리가 얻은 구원의 그 퀄리티를, 가치와 구원의 성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먼저 그들이 그 별이 유대 왕의 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질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스테리입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중동 지방 그 먼 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던 그 곳에서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민수기서 24장을 보시면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진리와 복의 말씀을 선포를 하게 하셨는데요. 그 발람의 예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한 별이 일어나서 그 별이 온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이 우리가 민수기서 24장 발람의 예언을 보면 그 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중에 온 세상, 온 인류를 다스릴 왕이 일어난다 라는 이 사실을 새롭게 떠오른 별로 상징했다는 점과 또 그 예언을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다는 이 점을 우리가 봤을 때 동방박사들이 유대 왕의 강림을 알리는 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이 사실이 그래도 미스테리이긴 하지만 그렇게 의아해할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아,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들에게 어떤 통로로 알려주실 수 있을 것이다. 발람의 경우도 그렇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미스테리이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move on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별을 통해 구원자의 강림을 알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만민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별이 뜨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별의 모습을 보는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이스라엘 그 특정한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라 온 나라, 온 족속, 온 민족, 온 세대 중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죠. 다른 사람으로서는, 다른 자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의 구원자, 하나의 이름, 예수, 나사렛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은 별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떠오르는 별, 움직이고 멈추는 그 별이 의미했던 것처럼 만민에게 나타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 구주 예수님은 탄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이미 성탄 주일날도 묵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눈으로 봤던 때가 언제인가? 그 구체적인 그 대속자를 보내시고 계획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눈으로 봤던 때는 아기 예수의 탄생이었죠. 이처럼 예수님은 탄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을 만큼 유대인의 왕, 그 만민의 왕이 사람의 아기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별을 따라 찾아왔던 그 구원자가 갓난 아기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때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 아기야? 이건 되게 아주 의외인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 그 아기의 몰골을 봤는데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기의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왔던 땅과 그 지역 문화 풍습과 유대의 풍습이 서로 많이 달랐겠지만 가난과 궁핍은 어느 문화 속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들, 미국에서 궁핍한 자들, 극빈자들의 모습이 문화와 어떤 그런 어떤 풍습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에 가서도 뭐 현저하게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면 그렇지 않죠. 가난과 궁핍은 어느 문화에도 그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의 부모가 입고 있었던 값지지 않은 옷, 아기를 둘러싸고 있었던 소박한 천, 굉장히 흔한 천. 베들레헴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객지였습니다. 그랬지만 그들이 가진 것 없이 가난한 평민이라는 사실이 그들의 겉모습으로 금방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찾아온 사람들은 한 나라의 귀한 학자들입니다. 어쩌면 왕을 섬기는 관원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고스라는 그 동방 박사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 그 히라버 구약을 보면 다니엘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은 관원이었죠. 한 나라에서 왕을 섬기는 관원이었습니다. 그 또한 마고스, 동방 박사와 같은 표현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학자일 수도 있고 나라의 어떤 중요한 국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 앞에 엎드려서 그 아기를 경배하기를 그들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신분으로는 굉장히 높은 분인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들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이 아기를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기를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뭐 사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황제 앞에서 어른된 사람들 또 노인까지도 그 황제의 황태자 그 아기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 이런 걸 연상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가 경배했던 그 아기 앞에 있던 부모는 황제나 어떤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아주 서민의 모습,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젊은 부부였죠. 동방박사들이 그 자리에서 의식했던 것은 절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왕을 경배한 것이고요. 그 아기가 유대의 왕이자 만민의 왕,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기를 경배하면서 그 아기를 왕으로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동방 박사들의 청사진 한 장을, 그러니까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 청사진 한 장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할 필요가 있고요. 매일 꺼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런 문화와 이런 세대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아닌 그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의식할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구하고 하루의 일과 속에서 시간을 쪼개어내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드리는 이런 쪽 시간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식하는 이런 쪽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기보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식사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이상하게 공공장소에서 식사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어떤 뭐 사람을 의식한다는 게 사람들의 비난을 살까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괜히 광신자처럼 보일까봐 식사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광신자처럼 비칠까봐 그래서 조금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있냐면 아, 내가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옆에 사람들에게 어떤 조금이나마 어떤 신앙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이런 게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식사 기도를 왜 합니까? 그 주신 음식 이제 곧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나의 일부가 될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될 그 음식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이것을 허락한 것을 감사하는 마음에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식사 기도 하나를 가지고도 목사인 제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을 많이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일상 속에서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내가 멈추고 마음속에서 다른 생각들을 비우며 주님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그 한 가지만을 마음에 담으려는 그런 시간이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없이 해도 되는 시간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억하십시다. 아기 예수 앞에 한 나라의 학자들이 엎드려 그분을 경배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청사진이 그 학자들에게 부끄러운 장면이 아니었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도리어 아름답고 참된 믿음을 묘사한 장면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 날마다 기억하십시다. 그런 의미로 이 청사진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봅시다. 또한 별을 만드시고 별을 움직이시는 창조주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복음의 기쁨과 또 믿음이 우리 일상 속에서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별을 통해서 그리고 아기로 태어나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구주 예수님은 예물들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씀인데요.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를 했던 동방 박사들은 그들 짐 속에서 귀한 보배합을 하나 꺼냈습니다. 제가 조금 전 읽었던 11절 그 상반부를 포함해서 11절 전체를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참 각각 특이한 예물일 뿐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그들의 경배의 대상인 아기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이 생각하는 아기 예수의 신분과 목적에 대해서 엿보여주는 예물들입니다. 우리 한 가지씩 잠시 보시자면 먼저 황금이 있었죠. 금은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보화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보물입니다. 또 금은 왕을 상징한 보화이기도 합니다. 어떤 보물도 그 안에 품고 있는 고유의 의미가 있어서 때와 장소를 가려서 드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꽃을 선물할 때 함부로 흰색 꽃을 선물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흰색 꽃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이제 쓰이는 그런 흰색 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조심해서 가려야 하는 것처럼 선물도 그 선물이 담고 있는 고유의 의미가 있는데 금만은 언제나 어디서나 왕께 드리기 합당한 선물입니다. 언제나 그래왔던 것입니다. 유향이라는 두 번째 선물이 있었습니다. 유향과 세 번째 몰약은 둘 다 식물에서 나온 어떤 진액이고요. 그걸 가지고 유향을 만들면 유향은 이제 향수처럼 그 용도가 사용이 됩니다. 때로는 고체를 만들어서 향을 피우는 것이 유향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피우면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기도를 상징하지요. 또 약초처럼 쓰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유향의 다양한 용도가 있는데요. 결국 종교 예식 때 유향이 쓰이는 이유는 기도와 간구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드린 것이 이 향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의미로서 그 우리 구약뿐만이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향을 많이 피지요. 기도를 상징하도록 향을 핍니다. 유향이 있었고 세 번째는 몰약이라는 것인데요. 이 몰약은 유향과 조금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알로에 같이 상처를 치유하는 성질이 있어서 약으로도 쓰이고요. 또 시체를 보관할 때 약품으로 또 사용되는 것이 몰약이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주님께 선물을 할 수 있었던 5만 가지 것들 중에 황금과 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를 선택했다는 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의 신분과 그분의 강림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어떤 정확하고 진정한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엿보여 줍니다. 먼저 그들은 주님께 금을 바쳤습니다. 주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면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분에게 금을 바치는 것, 이것은 절대로 그분에게 과분한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걸맞는 선물로 금을 바쳤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주님께 유향을 드렸죠. 유향을 드림으로 주님은 향을 태울 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요. 그 선물을 통해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아기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시기 전에도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인간으로서도 우리와 달리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죄가 없으신 완전하고 성결하신 분이시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이 땅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동들은 하늘아버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늘아버지께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유향을 드리는 것이 참으로 옳았습니다. 주님은 하늘아버지께서 언제나 흠양하시고 언제나 기뻐하시는 아들이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행동들은 하늘로 상달되는 아름다운 행동들이다 라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이 주님께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훗날 죽음과 주님의 장사를 예고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숨을 거두신 후에 주님의 제자 니고데모가 주님의 시신을 이제 매장하기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여러 가지 향유 중에 몰약을 사용합니다. 똑같은 향유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치유의 성분이 있는 몰약을 가지고 이제 그 주님의 몸을 시신을 프리저브 하려고 니고데모가 사용했던 것이고요.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많이 그 사람들을 장례 준비할 때 사용했던 그런 향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쳤던 이 몰약은 주님의 죽으심뿐 아니라 주님의 고통스러운 죽으심을 우리에게 엿보여주는 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6시간 계시면서 목이 마르다고 호소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15장 23절을 보시면 한 병사가 창 끝에 스폰지를 달아서 몰약을 섞은 포도주에다가 그 스폰지를 담궈서 주님의 입에 댑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통증을 가라앉히는 성분이 있는 것입니다. 몰약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입술에 대시고 몰약인 것을 아시고는 거부하시지요. 왜요?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저주와 정죄를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스러움을 조금이나마 거부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내시기로 목적하십니다. 그래서 몰약이 담겨져 있는 그 액체를 그 물을 마시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고통을 감당해 주십니다. 이처럼 동방박사들은 이 세 가지 값지고 뜻깊은 선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왕 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을 전파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 죄를 위해 받으실 주님의 순환을 그 예물을 통해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면으로만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면으로 정말 손색 없는 구원자이심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예물을 받으신 분일 뿐 아니라 아버지께 예물을 드리신 분이시고요. 아버지께 예물이 되어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던 이유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덮는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속하게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태어나실 때 주님의 신분과 사역, 십자가 죽음까지 상징했던 예물을 아기 예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으실 때 그 예물들이 상징했던 실제 제물이 되신 우리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불의한 우리를 성자의 의로 덮어주시며 또 구원하시며 반항적인 우리를 성자의 순종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구원의 지혜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십니다. 별을 통해서,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그리고 예물을 통해서 엿보여 주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2019년도 우리 모두의 마음, 그 중심의 묵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양한 삶의 터전에서 만민의 구원자가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알리고 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그런 우리의 교회,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올해 우연찮게 주일날 주현절을 맞게 해주시고 저희가 주현절의 대표적인 말씀인 동방박사들의 아기 예수 방문 사건을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주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계시는지 묵상하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모든 사람들 머리 위로 새롭게 떠오르며 움직이는 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구원을 받았지 우리 스스로 어떤 이해하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구원, 우리 스스로 자격지심으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점을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아기의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기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학자들의 청사진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가오니 사랑해 주님, 그들이 그런 높은 지위에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기뻐했다면 저희들도 삶의 터전에서 그들 뒤를 따라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금과 유향과 몰약을 받으신 주님께서 훗날 십자가에서 그 예물들이 상징한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이 복음이 날마다 우리의 감동이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주님의 은총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믿음의 삶의 답들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019년도의 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사랑해 주님,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저희의 삶을 매사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모인 저희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 중심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한 복음의 은총, 복음의 기쁨과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